제58장 유대주의에 관하여 세 번째 유대주의자의 사후에 관한 관념의 오류 첫째, 유대주의자의 사후에 관한 관념의 오류 우리는 이어서 유대주의자의 사람의 사후에 대한 견해와 또한 그들이 형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는 두 가지 점에서 엄중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영, 혼, 몸이 모두 잠들어서 더 이상 감각이 없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죽은 몸, 영, 혼 전체가 소멸되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만날 때 곧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유대주의자의 사후에 관한 관념에 대한 오류를 판정함. 그들이 말한 바 영혼이 잠들었다는 이러한 말은 믿을 만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안을 찾아봅시다. 사실 성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몸이 잠자는 것을 영혼이 잠자는 것으로 변질시킨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던 것은 몸이지 영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았을 때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몸에 돌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잔이라는 확실히 몸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분명히 몸이 잠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혼이 약하고 병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는 몸이 잠자는 것을 가리키지 결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여기서 500여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또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18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잠자는 사람은 몸이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므로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몸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영의 부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부러 도마에게 보이신 것은 나에게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도마로 하여금 그 부활의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몸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먼저 익은 것이 어떠하면 뒤에 익은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이 몸이듯이 기타 잠자는 사람이 부활한 것 또한 몸입니다. 여기 우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 주님과 같으며 잠잘 때에도 주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잠자는 것이 없으며 다만 몸이 잠자는 것만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 또한 유대주의자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은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죽고 장사되었는데 틀림없이 매우 떠들썩한 장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오히려 음부에서 고통당합니다. 나사로 또한 죽었으나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선다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배워야 할 한 가지는 성경의 어디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영혼이 잠들었다고 읽어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이 고난을 받으나 주님을 믿는 나는 죽은 후에 영혼이 안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지 않은 성경 한 구절을 가져다 억지로 해석하면서 실상 그들 스스로의 선입견으로 영혼이 잠들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부자는 잠들 수 없으며 음부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느낌을 제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주의자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과 18장에서 주님이 정말로 예를 사용하신 것이 있으나 그분이 예를 사용하실 때에는 항상 비유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주님이 비유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것이 다만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부활한 사람의 영혼에 지각이 있음을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님은 심지어 사람의 이름까지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만 실제 인물입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 모세, 나사로, 이들은 모두 실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개가 어떠했는지, 헌대가 어떠한지,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고통받는지, 나사로를 정하여 그의 형제에게 어떻게 가서 알리라고 하는지 등 이것들은 표면상으로는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다만 이야기라면 어떻게 사후에 지각이 있고 고통받는 느낌이 있으며 안위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후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예를 든 것이라면 간단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예로 삼을 것입니다. 마치 모 형제가 회개한 이야기를 예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비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죽어서 참으로 느낌이 없다면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삼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만약 느낌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정말로 담대합니다. 그들의 말은 완전히 유대주의의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 자신의 말만 지키려 할 뿐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서 또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잠잔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만약 사람의 사후에 감각이 없다면 거함과 함께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비할 수 없이 좋다고 말합니다. 만약 느낌이 없다면 순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후의 감각이 있으며 죽은 후에 비교할 수 없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후가 사람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느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후에 반드시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가 죽었을 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복음의 힘이 감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음부에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 형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황불에 던지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어 곡과 마곡의 사람을 소멸하고 그들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또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유황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우리는 이 불못이 얼마나 오래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것이고 불못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는 영원이라는 이 두 글자가 한 시대 한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이 영원은 시대와 시대를 잇는 것을 말하지 결코 몇 개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시대와 시대가 이어지는 영원이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여러 시대에서 여러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시대와 여러 시대를 이으셨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여전히 영원이라는 두 글자를 다른 곳에 사용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고 변론합니다. 메뚜기에게 적용한다면 그 개념이 달라지는데 그의 영원은 단지 3개월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영원 또한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인의 영원이 메뚜기처럼 짧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인의 고난이 짧고 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장구하고 형벌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의 말은 실로 교활한 변명입니다. 유대주의자에 관한 결론의 말. 총괄하여 말하면 유대주의 가운데는 세 가지의 기본적으로 잘못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구속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사람의 사후에 대한 구원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몇 가지 어려운 점은 첫째로 1887년에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26만 명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지금은 100만 이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기는 자로 천당에 오른 자는 다만 14만 4천 명이므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더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이 떠밀려 나갈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릇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는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더욱이 7년에 대화한 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7가지 재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가 셋째 나팔을 부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주의자라는 이 제도는 어지럽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개신교의 사망을 통해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예배당 안에 십계명을 걸어놓고 그들의 무대 배경으로 삼으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면 그들 중에 당신이 제시한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없으며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서로 관련이 없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끌어내어 교활하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 안에서 명확함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 신자는 그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유대인들과 같은 원칙에 있습니다. 안식교도 또한 유대주의자로 칠 수 있습니다. 안식교도를 구원받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귀신에게서 난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힌두교도와 함께 있으면 곧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간디가 사랑의 진리를 말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며 그로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곧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주의자와 함께 있으면 더욱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여 흑암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그러한 논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초신자에게 그러한 이단적인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 비평할 필요는 없고 다만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피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백여 년 전에 형제회가 일어나 유대주의자의 교리를 뒤집어 엎었으며 이것은 또한 개신교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형제회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대주의자에 대한 태도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성경의 한 가지 일, 곧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점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형제회는 다니엘 9장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16가지 논조를 갖고 있는데 모두 믿을만 합니다. 유대주의자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한 말은 모두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책은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만약 형제가 유대주의자에게 끌려가 버렸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선전은 완전히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째로 개신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유대주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어 그들로 능히 유대주의의 잘못된 교리에 방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